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8장 1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딤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딤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딤나 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때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 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을 인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요셉이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서 그 애굽 바로 왕의 군대 친위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에 팔리는 것까지 보았습니다. 요셉은 단점은 없고 장점만 있는 사람처럼 여겨지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요셉은 그 17살 이후에 그 보디발의 집에 팔려간 이후의 삶은 그렇고 그 이전의 삶은 결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 이전에 그는 지극히 이기적이고 또 자기만 아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을 단 한 단어로 표현해 보라고 하면 채색옷입니다. 37장 3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일반적으로 당시의 사람들은 옷이 무릎까지 오는 것을 입었습니다. 그래야 그것 입고 일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입고 있는 옷은 무릎이 아니라 발목까지 오는 옷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입고는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옷입니다. 야곱의 집이 농사를 지었다고 한다면 요셉의 형제들은 반바지나 칠부바지 입고 있었는데 요셉은 한복을 입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아주 명확한 물품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집안에서 감독자이고 나머지 10명의 형들은 완전히 일꾼이었습니다. 요셉의 그 채색옷은 야곱이 요셉에게 보내는 그 편애의 산물이자 형들이 요셉에게 보내는 증오의 기억 매체였던 것입니다. 형들이 그 세겜은 야곱이 있던 헤브론에서 100km나 떨어진 곳입니다. 그곳에 가서 양들을 칠 때에 요셉은 여전히 집에 있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보내어서 형들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거기로 갔다가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리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죽이려고 했는데 유다가 팔자고 해서 형제들이 동의해서 팔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형들이 요셉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구절이 37장 31절 32절입니다.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 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며 형들은 요셉을 팔아먹고도 마치 보지도 못했던 것처럼 자기네들이 우연히 이 옷을 발견했는데 이 옷이 보니까 피에 젖어 있더라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야곱은 그 요셉의 옷에 묻어있는 피가 그 실상은 염소피였는데 그것이 아들의 피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야곱이 그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을 때에 별미를 만들어 갔습니다. 물론 그 별미는 그 어머니 리브가가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때 별미로 만들어 간 고기가 무슨 고기였던가요? 염소 새끼 두 마리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염소를 가지고 아버지와 형을 속였는데 자기도 똑같이 자기 자식들에게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들이 아버지에게 그 요셉의 옷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요셉의 옷인가 보십시오. 아닙니다. 혹시 이 옷이 우리 동생의 옷 아닙니까?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보라고 그랬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아들이었는지는 몰라도 적어도 자기들의 동생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걔는 죽어도 되고 팔려도 아무 상관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42장에 흉년이 들었을 때 형들이 그 곡식을 사러 가서 요셉을 만나고 나서야 회복이 됩니다. 야곱이 요셉의 옷을 보고 그 보인 반응이 37장 33절과 34절입니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부모로서 자식에게 대해서 제일 견딜 수 없는 것이 자식이 먼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죽음은 뒷산에 묻지만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고 합니다. 그 대학생이었던 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는데 그 20년이 지나도록 그 딸의 사진을 지갑 속에 넣고 다니는 권사님을 뵌 적이 있습니다. 자식에게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인 병이 있어서 오래 살지 못하고 먼저 보낼 수 있습니다. 참 가슴 아프고 힘든 일이긴 하지만 우리 천국에서 우리 다시 만나자라고 보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사를 알 수 없는 시신도 볼 수 없는 자식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모가 세상 떠날 때까지 그의 마음은 치유가 되지 아니하고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죽는 날까지 한을 안고 살아갑니다. 야곱은 요셉의 옷을 보고 내 아들의 옷이라 그랬습니다. 형들은 요셉은 동생이 아니라 아버지의 아들이었는지는 몰라도 적어도 아버지 야곱에게는 그 모든 아들이 다 자기 아들이었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다시 만날 때까지 한을 안고 최소한 20년 이상을 살았습니다. 그가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삼촌,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여 년을 지냈습니다. 그 기간과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37장을 배우면서 네 가지 교훈을 배웠습니다. 첫째는 부모는 자식의 첫 환경이라 그랬습니다. 어릴수록 환경이 참 중요합니다. 물론 물질적인 환경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정신적인 환경, 영적인 환경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온전한 인격으로 갖추어진 자기 자신입니다. 그것보다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더 좋은 선물은 없습니다. 부모는 특히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물질적으로 좋은 환경을 주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가능하면 더 좋은 어떤 그 물질적인 환경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결코 전부는 아닙니다. 2005년 11월에 우리나라의 최고의 재벌의 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물질적인 환경으로 치면 그 집보다 더 좋은 환경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딸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그의 내면부터 잘 자라는 것을 아주 기뻐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함께 잘 자라가지 않으면 머지않아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걸림돌이 됩니다. 야곱 집안의 불행은 야곱이 스스로 심었습니다. 편애는 편애를 받는 사람도 굽게 만들고 편애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왜곡하는 아주 무서운 흉기가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배웠던 것은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은 망고불변의 법칙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집에 걸어두어야 할 구절 중에 저는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들라고 하면 갈라디아서 6장 7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인과응보 사상에 빠지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심고 세상적인 것으로 거두려고 하는 오류에 빠지지 않고 세상적인 것을 심어놓고 영적인 것으로 수확하려고 하는 그런 그 마음을 품지 말고 바른 신앙을 가지고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면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람을 중심으로 섬기면 그 인생이 복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엉뚱한 것 심고 제대로 된 것 거둬달라는 것을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총들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른 것을 심고 하나님께 바른 것을 구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녀입니다. 세 번째로 남을 공궁으로 떠미는 사람이 되지 말고 공궁에서 건져주는 사람이 되자고 배웠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그 장남 루벤과 넷째 형 유다를 빼고는 다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유다의 제안으로 요셉을 팔기로 결정함으로 물론 이것도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요셉은 구덩이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밀어넣고 죽이려고 했는데 요셉, 유다는 건져주었습니다. 나중에 흉년이 들어서 곡식을 사러 갔을 때에도 여러 가지 일이 꼬여서 막내 베냐민이 갇히게 되었습니다. 유다는 요셉에게 눈물로 호소하면서 자기 집안의 가족사를 이야기를 하고 이 막내가 없으면 아버지가 살 수 없으니 내가 대신 갇힐 테니 동생을 풀어달라고 예 그렇게 호소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죄에서 건져주셨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는 공궁의 구덩이에서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죽으라고 구덩이 속으로 넣었는데 그 속에 물이 없었습니다. 평소대로 물이 있었으면 죽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구덩이를 비우셨던 것입니다. 대신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한 웅덩이였습니다. 요셉은 이 사건 이후로 아버지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구덩이를 통해서 요셉은 우리가 아는 요셉으로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로 쓰임받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구덩이가 있습니다. 거기 한번 빠지고 나면 도저히 헤어나올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비로소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의 손을 잡게 됩니다. 거기에서 비로소 우리는 무엇을 우리의 인생에서 붙들어야 하는지 누구를 더 신뢰해야 하는지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라고 하는 구덩이를 40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 광야라고 하는 구덩이는 그들에게 불편과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40년 동안에 농사를 짓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만나라고 하는 은총을 누렸습니다. 또한 그들은 40년 동안 누에 고치를 쳐보지도 않고 물레질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누렸습니다. 그 40년이라는 구덩이 속에 있는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새끼를 꼬아서 짚신을 만들어 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발이 닳지 않는 하나님의 은총을 보았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물을 한 번도 길어보지도 않고 지하수를 판 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반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식회사에서 공급하는 천연 생수를 맛보았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구덩이 속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구덩이는 하나님의 오묘하신 인도하심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연극으로 말씀드리면 막간극과 같고 드라마 긴 드라마로 하면 그 큰 구성 속에 붙어 있는 작은 구성과도 같습니다. 아무리 시청률이 높은 드라마라 할지라도 진지한 이야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진지한 이야기만 있으면 하는 사람도 힘들고 보는 사람도 힘듭니다. 꼭 그 드라마 속에는 주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조연이 반드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주인공이 너무너무 진지하게 나가야 될 때는 꼭 조연은 개그맨이나 아니면 웃기는 캐릭터를 꼭 넣어놓습니다. 그래서 간간이 그 조연들의 모습을 비추어줌으로 말미암아서 그 주연들이 숨을 좀 고르기도 하고 보는 사람들도 긴장을 약간 떨어뜨려 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큰 구성과 작은 구성이 절묘해야 명품 드라마가 됩니다. 그래서 드라마에는 언제나 빛나는 조연들이 있습니다. 주연보다 일반적으로 조연들이 연기를 훨씬 더 잘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주연들은 얼굴로 승부하려고 할 때가 많지만 조연들은 얼굴로 승부하는 법이 없습니다. 언제나 그들은 연기로만 승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조연들이 연기를 잘합니다. 오늘 38장이 요셉의 이야기 속에 있는 그 막강 극과 같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37장에서 39장으로 가는 것이 맞고 자연스럽습니다. 37장 36절이 이러합니다.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요셉이 애굽에까지 팔려가서 보디발 장군에게 가게 되었답니다. 39장 1절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37장 36절의 반복입니다. 그래서 38장이 막간 것과 같습니다. 이 유다의 이야기가 38장에 자리 잡고 있는 것 자체는 좋은데 그 내용이 대략 난감입니다. 정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성경에서 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어떻게 이런 내용이 있을까 이해가 잘 되지 않기도 하고 또 어떻게 영화 같은 이런 얘기가 이 중간에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37장과 39장 사이에는 상당한 간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요셉의 이야기 속에 다른 이야기를 넣어야 된다면 이 38장이 가장 적절한 자리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가 요셉의 이야기를 주로 다루고 있지만 거기에 요셉의 이야기만 있을 수가 없는 것은 37장에서 50장까지는 37장 2절에 걸리기 때문입니다. 37장 2절이 상반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37장부터 50장까지는 야곱의 족보 이야기입니다. 36장이 그 야곱의 형 에서의 족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37장부터는 동생 의 족보 이야기인데 야곱에게는 아들이 요셉만 있었던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에게는 13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8장은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의 족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11절이 족보고요. 27절에서 30절이 족보입니다. 또 나중에 46장에 가면 그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가족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이야기의 핵심이 족보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38장의 내용이 민망하기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웅변적으로 보여주는 그림과도 같습니다.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그 후의 그는 무엇입니까? 요셉을 죽이려고 웅덩이로 밀어넣었다가 애굽과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먹은 후에 그 말이죠. 인생은 선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형들은 요셉에게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했는데 그것이 표면적으로는 그냥 아버지 속이고 끝나는 것 같았지만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전의 행동의 결과는 반드시 이후의 삶에 영향력을 미칩니다. 1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구덩이 속으로 밀어 넣었다가 팔았지만 그 일을 하고 나니까 그들의 마음에 큰 구덩이가 생겼습니다. 그 구덩이를 잘 메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형제들을 떠나는 것을 택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정상적인 행동을 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큰 일을 행하고 나면 그 마음에 큰 구멍이 생깁니다. 그 구멍을 잘 메우는 법을 터득하지 않으면 인생은 망가집니다. 이 유다의 이야기를 그 묵상하다가 그 옛 대학가 요제 중에 한 노래가 생각이 났는데 연극이 끝나고 난 뒤라는 노래입니다. 그 2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연극이 끝나고 난 뒤 무대에 혼자 남아 아무도 없는 객석을 본 적이 있나요? 힘찬 박수도 뜨겁던 관객의 찬사도 이젠 다 사라져 객석에는 정적만이 흐르고 있죠. 침묵만이 흐르고 있죠. 관객은 열띤 연기를 보고 때론 울고 웃으며 자신이 주인공이 된 듯 착각하지만 끝나면 모두들 떠나버리고 객석에는 정적만 남아있죠. 고독만 흐르고 있죠. 유다처럼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난 뒤에만 이 구멍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수개월 동안 연극을 공연하겠다고 연습을 하고 난 뒤에 그 공연을 몇 번 하고 나서 이제 마지막 공연이 끝나고 마지막 그 커튼이 내려지고 나면 그 마음에 있는 공허함은 쉽게 잘 메꿔지지 않습니다. 그때 예, 잘 보내셔야 합니다. 꼭 이런 일뿐만 아니라 직장생활에 큰 프로젝트를 책임을 맡았다가 며칠 또 아니면 훨씬 더 길게 철야도 하고 그 울고 웃고 하다가 그 일을 잘 끝내고 나면 마음이 갑자기 뻥 뚫린 듯한 느낌이 옵니다. 여자분들은 그 집안에 큰 일을 한번 치르고 나면 마음이 뻥 뚫린 듯한 느낌이 옵니다. 그때 조심해야 합니다. 유다가 갔던 그 아둘람이라고 하는 곳은 그 아버지 야곱이 있던 헤브론에서 북서쪽으로 약 24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 아둘람은 유다 지파였던 다윗이 사울 왕의 핍박을 피해 도망 다니다가 피해 있던 곳이기도 합니다. 2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유다는 수아라고 하는 사람의 딸과 동침을 했다고 합니다. 그 데리고 동침하다가 한 단어인데 라카크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뜻 중에 하나가 강제로 빼앗다입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거의 반강제적으로 그 수아의 딸과 결혼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실상은 자기가 어떤 강제적인 힘을 발휘해서 한 여인과 결혼을 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 자기가 자기의 정욕에 이기지 못해서 그냥 끌려 들어간 것입니다. 그 몇 해 전에 신문에서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1995년 2월에 16살 난 한 그 김모라는 여학생이 그 남자친구를 찾아서 집을 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친구가 있는 그 아지트로 갔는데 그 아지트에는 남자친구는 없고 그 또래의 7명만 있었습니다. 남자 넷, 여자 셋. 그래서 그 김양까지 합쳐서 그 여덟 명이 하룻밤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그 침대맡에 넣어두었다고 하는 돈 34만 원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 그 전날 새로 온 이 김양이라고 하는 소녀를 의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9시간 동안 가위로 김양의 머리카락 자르고 주먹과 몽둥이로 그 때렸습니다. 죽일 의도는 없었는데 결국 그 김양은 숨지고 말았습니다. 이들은 이 김양을 다리 밑에다 묻고 잘 가라고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지트로 돌아온 이후에 그들은 곧바로 헤어져서 10년 동안 한 번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도망간 그 네 남자 중에서 한 명은 2년 동안 무서워서 자기 집을 들어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급한 마음에 그 김양을 묻었던 곳이 자기 집 앞이었다고 합니다. 그 비가 내리는 날이면 물끄러미 그 김양을 묻었던 곳을 쳐다보곤 했답니다. 나머지 두 명은 또 다른 두 남자는 조직폭력배의 길을 걷다가 다른 일로 수감이 되어 있었고 나머지 한 명은 그 남자 한 명은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동료들과 술을 많이 마신 날이면 울면서 내가 사람을 죽였다, 사람을 죽였다 그랬답니다. 도망간 여자 세 명 중에 한 명은 전국을 돌며 윤락업에 종사하고 있었고 두 명은 평범하게 직장 표면적으로는 직장 생활하고 있었답니다. 그 일곱 명 중에서 고등학교를 마친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었답니다. 그들이 경찰에 잡혀서 하나같이 하는 말이 지난 10년간의 짐을 이제야 벗는 것 같다. 이제 홀가분하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지나온 날들이 악몽과도 같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들 역시 그렇게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그들 마음속에 있는 그 공허함, 짓눌림 이런 것들을 해결할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유다가 결혼한 그 수아의 딸은 가나안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가나안 여자랑 결혼시키지 않기 위해서 종 엘리에셀을 그 멀리까지 그 맹세까지 시켜가며 보냈습니다. 또 이삭도 야곱에게 가나안의 딸 중에는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제발로 찾아가서 가난 여자랑 결혼을 했습니다. 3절입니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유다의 장남이 태어났습니다. 그 이름을 엘이라고 했는데 그 뜻이 파수꾼 깨어있는 그런 뜻입니다. 유다는 정말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또 파수꾼과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나가 있고 사는 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나가 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제는 사는 내가 나입니다. 즉 사는 실력이 자기 수준입니다. 학생이 공부를 잘 하겠다고 생각하고 결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과 결심이 공부를 잘하는 학생인 것과 동의는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되는 출발점이지 종착점은 아닙니다. 유다는 곧 둘째와 셋째를 얻게 되었습니다. 4절과 5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그 유대인의 본래 전통은 자녀의 이름은 엄마가 짓습니다. 그래서 그 이 유다의 부인이 그 두 아이의 이름을 지었는데 둘째의 이름을 오난이라 지었습니다. 그 오난의 뜻은 강한 힘센의 뜻입니다. 정말 이 유다의 아내는 힘을 얻고 싶었을 것입니다. 성경 38장을 아무리 읽어도 이 유다의 부인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냥 수아의 딸 또는 유다의 아내로만 나옵니다. 죽을 때도 수아의 딸로만 죽습니다. 그만큼 그녀는 소외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의 이름을 셀라라 지었습니다. 그것은 청원, 요구 그런 뜻입니다. 그는 정말 남편이 자기를 좀 가까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녀가 셋째를 낳을 때 남편 유다는 거시베라는 곳에 있었답니다. 재미있게도 그 거시베의 뜻이 속이는 실망하는, 실망하게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삶이 그의 아내에게 신뢰감을 주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그 자기 아내가 셋째 아들을 낳고 있는데 그 남편이라는 작자가 어디 가서 도박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장남 엘이 결혼할 때가 되었습니다. 6절입니다.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그 엘의 아내를 데려왔는데 그 이름이 다말입니다. 성경에 다말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 말고도 두 사람 더 나옵니다. 다윗의 딸이 다말이고요. 압살롬의 딸이 다말입니다. 그 두 여인의 공통점은요, 예쁘다는 겁니다. 그 장남을 그 결혼시킬 때 그 유다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쁨은 잠시였습니다. 그 장남이 죽었습니다. 7절입니다.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엘이 병사했는지 사고사했는지 성경이 그것은 밝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임을 당한 원인은 분명히 밝힙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죽음을 막아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엘의 삶은 사람들의 보기에는 악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애를 보고 사람들이 아주 멋지다고 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말과 결혼하자, 만약 다말이 다윗이나 그 압살롬의 딸처럼 아주 예뻤다면 그 애를 부러워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애도 멋진 사람이었다면 아 드디어 또 한 사람의 품절남이 생기는구나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습니다. 전에 이전 인터넷 그 유머 중에 그 웃기는 거품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흘린 침은 내일 흘릴 눈물. 폭이란 배추를 셀 때나 하는 말이다. 우주 정복. 우리는 주말마다 정석을 복습한다. 네 성적에 잠이 오니? 그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엄마가 보고 있다. 자녀가 엄마가 자기를 쳐다보고만 있다고 생각해도 그 엄마의 눈만 의식해도 학교 생활이 달라진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누군가를 의식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의식하든지 아니면 자기 자신을 의식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의식하든지 우리가 반듯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보는 눈보다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눈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8절입니다.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유다는 둘째에게 그 형수와 결혼해서 시동생의 의무를 다하라고 했습니다. 그 이것은 형이 자식이 없이 죽었을 때 그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해서 그 형의 자식을 이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것을 형사취수법, 그러니까 형이 죽고 난 뒤에 취수, 형수를 취하는 법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계대결혼법, 대를 이어주는 결혼법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수혼법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고대에는 여성의 인권이 아주 낮았습니다. 여성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최고의 길은 결혼하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서 아들을 낳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 그랬습니다. 여성이 시집갈 때 뭐라고 했습니까? 팔자 핀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대신해서 결혼해 주는 사람을 고엘, 구속자, 속량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런 사람을 아주 이스라엘 사이에서는 존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대신 결혼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주지 않는 것을 아주 수치스럽게 여겼습니다. 만약 제가 고엘의 의무가 있는데 제가 하기를 원치 않을 때 제가 사람들 앞에서 제 신을 벗어도 던지면서 나는 그거 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제 집을 가리켜서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오난이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9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그러나 오난은 다말과 동침할 때마다 아기를 갖지 않게 하려고 사정을 땅바닥에 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에서 나온 그 피임법이 오나니즘, 성교중절법입니다. 그러나 오난은 피임을 한 것이 아니라 형과 형수에게 범죄와 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오난이 이렇게 한 것은 그의 관심은 재산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날 때 그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장남에게 제일 많이 물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의 집안에는 당연히 엘이 장남입니다. 만약에 엘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다음 두 번째에게로 오난에게 그 장자권이 넘어갑니다. 근데 자기가 만약 다말과 결혼을 해서 그 다말이 아기를 낳으면 그 장자권은 그 다말이 낳은 아기에게 넘어갑니다. 오난은 그것이 싫었던 것입니다. 오난은 하나님의 법을 자기의 육체를 만족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 설정하다, 그 샤트라고 하는 단어가 멸망시키다, 파괴하다, 파멸하다, 부패하다의 뜻입니다. 그가 땅에 설정한 그것이 결국 자기 자신을 죽이는 길이 되었습니다. 10절입니다.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하나님께서는 오난의 죽음도 막아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의 죽음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들 같아도 언제나 그 속에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습니다. 즉 오난은 피임을 하다가 죽은 것이 아니라 간음을 하다가 죽은 것입니다. 그는 겉보기에는 그의 형수와 결혼을 했고 그 계대 결혼법을 잘 이행하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정욕의 법칙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이 오난의 모습은 우리의 자화상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얼마나 훌륭한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러나 속은 얼마나 엉망진창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엉망진창인지는 우리 자신들이 너무너무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실상을 감추어 주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있습니다. 여기까지 이르자 유다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이제 아들이 한 명 남았습니다. 이제 셀라마저 죽으면 자기 집안의 대가 다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말에게 친정에 가 있으라고 그랬습니다. 핑계는 셀라가 아직 너무 어리니까 좀 장성하면 그 셀라와 결혼시켜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표면적인 이유고 어쩌면 유다의 속에는 이 다말이라고 하는 며느리는 내 아들 잡아먹는 뭐 무엇이다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12절 상반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그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가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 얼마 후에 그 문자적인 뜻이 많은 세월입니다. 그러니까 한두 달 또 1년, 2년 그 정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오랜 세월이 지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 세월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얼마 후에처럼 느껴졌을는지는 몰라도 다말에게는 정말 피를 말리는 세월이었을 것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혹시 시아버지가 이제는 그 셀라를 나에게 주지 않을까, 그 셀라를 주겠다고 기별을 사람들을 통해서 보내지 않을까 문 밖에 나갔다 들어왔다 그랬을 겁니다. 12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유다의 아내는 이름도 없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났으니 마음이 얼마나 공허했겠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주변에 좋은 친구, 좋은 사람을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유다는 곡하는 기간이 끝이 나자 친구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갔습니다. 그 딥나는 며느리의 친정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로 갔으면서도 자기 며느리가 잘 있는지 제대로 살고 있는지 관심도 없습니다. 유다는 그만큼 무책임하고 무관심한 삶을 살았습니다. 누군가가 다말에게 시아버지가 양털을 깎으러 딥나로 왔다는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양털을 깎는 때는 농사를 짓는 것으로 하면 추수 때입니다. 그 이야기는 사실 시아버지에게 직접 들어야 되는데 나 양털 깎으러 여기 왔다가 너한테 들렀다 그렇게 들어야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 들어도 상처가 됩니다. 다말은 유다가 셀라와 혼인을 시켜주지 않자 자식을 갖기 위해서 비상책을 강구했습니다. 그래서 매춘부의 복장을 하고 나왔는데 유다가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16절입니다.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는 그의 자부인 줄도 모르고 매춘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이 감추어진다고만 생각하면 무슨 짓이든 합니다. 그래서 출장, 여행을 가면 마음이 잘 흐트러집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자기 신분이 감추어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박, 매춘 이런 것들이 외국에서 많이 이루어집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자기 자신을 잘 가꾸어야 합니다. 사람은 보지 못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을 감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17절입니다.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때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는 화대로 염소 새끼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염소 새끼는 사랑의 화신의 상징이었습니다. 사사기 15장에 보면 집을 나갔던 그 삼손이 집을 나갔던 아내를 다시 찾아오기 위해서 처가로 갔을 때 그 가지고 갔던 것이 염소 새끼였습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을 팔고 그 요셉의 옷에 염소의 피를 묻혀서 가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유다도 또 똑같이 당합니다. 유다는 처음부터 매춘을 하려고 간 것이 아니었는데 그 장녀가 외상도 된답니다. 18절입니다.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래서 담보물로 받은 것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였습니다. 도장은 지금의 도장 같고 끈은 그 도장을 묶어서 목에 걸고 다녔답니다. 그리고 지팡이는 거기에 어떻게 그 잘 치장이 되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사회적인 신분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준 것을 오늘날로 치면 주민등록증하고 예, 플래티넘 신용카드 준 겁니다. 다말은 유다와의 단 한 번의 관계로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간섭하심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유다는 친구를 보내서 염소 새끼를 보내어서 도장과 끈 그리고 지팡이를 찾아오겠는데 찾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유다는 끝까지 치사하게 자기가 안 가고 친구 보냅니다. 그곳에는 창녀, 그러니까 여기 창녀가 카데시아인데 성전에서 일하는 그 여인입니다. 그 당시에 신전에는 그 여성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여성들이 매춘도 함께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간이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서 신들이 흥분을 해서 신들도 관계를 맺게 되고 그러면 다산과 그 풍년을 맞이하게 된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유다는 자신과 하룻밤을 지낸 여인을 찾는 일을 포기했습니다. 그냥 신분증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면 되겠다고 생각하고 괜히 그것 때문에 창피를 겪을까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나자 다말의 임신 소식을 누군가가 알려주었습니다. 24절입니다.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시간은 진실을 드러내게 하는 최고의 약입니다. 며느리의 임신 소식에 격노한 유다는 화형을 시키라고 했습니다. 뭐 방귀 낀 사람이 성낸다고 자신이 찔리면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더 과격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간음한 경우에 그 모세율법에는 돌로 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화형을 시키랍니다. 그만큼 유다는 다말의 죄가 깊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말이 갖고 있었던 히든 카드가 있었습니다. 25절입니다. 여인이 끌려 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이 다말의 이 행동은 그 안데르센의 동화 백조왕자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 열한 왕자와 그 공주 엘리자가 살았는데 어머니가 죽자 새어머니가 들어왔는데 마녀입니다. 그래서 열한 아들은 백조로 만들어서 보내고 그 이 딸은 시골로 보냈는데 15살이 돼서 왕궁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쫓아냈는데 그 오빠를 만났더니 백조가 된 겁니다. 그래서 밤에는 사람이 되고 낮에는 백조가 되는 겁니다. 꿈에 선녀가 쐐기풀로 그 옷을 짜서 입히면 사람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단 그것을 다 짜는 동안 절대로 말을 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주는 쐐기풀로 옷을 짜다가 왕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 엘리자는 왕비가 되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 옷을 짰습니다. 그러다가 쐐기풀이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무덤에 피는 쐐기풀을 뜯으러 갔는데 신하들이 보고 마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엘리자를 화형시키려고 하는데 그 장작더미가 쌓인 그곳에서도 옷을 만듭니다. 결국 불을 붙이기 직전에 옷을 다 짜서 오빠들에게 던져줘서 예, 오빠는 사람이 되고 나중에 예, 아버지가 있는 왕궁으로 가서 그 새아무리 몰아내고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다말이 그 끌려가면서 그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내놓으면서 보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보소서 어디서 많이 들었던 말 같지 않습니까? 유다가 그 요셉 팔아먹고 그 짐승의 피 묻히고 아버지에게 가서 보소서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똑같이 당하는 것입니다. 유다는 자기가 맡긴 담보물을 보고서야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그 이후의 일을 27절에서 30절에 이렇게 증가합니다.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 형 곧 손에 홍색 실을 입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에서와 야곱의 출생과 비슷합니다. 그 손이 하나 나오기에 그 형이라고 표시하려고 그 빨간 실을 묶었더니 손이 다시 들어가고 동생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래서 베레스라고 지었습니다. 그 베레스 앞에 이자가 있고 밑에 보니까 그 베레스의 뜻이 나오는데 터트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치고 나옴 그 뜻입니다. 그 유다의 족속들이 민족 그 자손들이 그 유대 전체 민족 가운데서 얼마나의 다른 형제들의 후손들을 뚫고 많이 나왔습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3절 이렇게 증가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예수님께서 이 형편없는 유다를 통해서 그 후손을 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베레스가 태어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결과입니다. 유다같이 삶을 살면 당장 쳐 죽여도 속이 시원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은 훌륭한 가문을 타고 온 것이 아니라 형편없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피는 오염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구원의 길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유다와 비슷합니다. 우리의 행실을 보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족보에 우리를 넣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속에 넣어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형편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속자 고엘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가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간의 끊임없는 범죄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총이 끊임없이 이어진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사랑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 그리고 2010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다 인생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다와 같이 무책임함, 방황,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음이 우리의 자화상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끊임없이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동안도 우리의 고엘이 되시는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이 쾌락이 나의 관심사가 나를 결코 구속하지 못하고 오직 주님만이 구속자가 됨을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족보에 우리를 넣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담이 우리의 시조가 되었을 때는 100년을 살든 1000년을 살든 죽음의 족보가 될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시조가 되므로 영원한 생명의 족보 속에 우리가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린 사람답게 사는 2010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사람들과 함께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